추적, 사건과 진실, 주체 사상에 숨겨진 진실, 다섯 번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밝힌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의 기치를 따라 전진해온 조선은 수령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주체 사상은 왜 수령만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주체 사상의 탄생과 성립 과정을 통해 북조선 체제가 변질되는 과정을 파헤친다. 추적, 사건과 진실, 주체 사상에 숨겨진 진실.
지난 이야기.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가 확립된 1958년부터 주체를 더욱 강조해 나갔습니다. 한편 후르쇼프의 스탈린 비판으로 시작된 중국과 소련 간의 리념 논쟁이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김일성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소련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끝났다면서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계급 독재와 수령 독재를 앞세워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김일성이 스스로 자기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소련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련의 입장을 반대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연설문과 당의 주요 문건을 정리하는 중앙당 서기실의 리론 서기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상님, 서기실의 리론 서기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수상님, 안녕하십니까?
수상님.
그래, 어서들 앉아. 다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정세가 매우 복잡해.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련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풀어가야 돼. 알겠어?
네, 수상님.
덤무들이 정리하는 거는 곧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한 글자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해.
알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국과 소련 간의 리념 논쟁은 격화됐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김일성은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두 나라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마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선전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와 문화 건설에서 자주적인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일성의 양다리 외교는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1960년 모스크바에서 81개 나라들의 공산당 노동당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1개월 가까이 논쟁이 계속될 정도로 매우 치열했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국제종파주의라고 비난했고 중국은 소련을 막스주의를 왜곡하는 수정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 공산당은 공산주의 운동의 기수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과 군소정당들은 무조건 소련 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을 지지한 곳은 조선노동당, 외남공산당 등 몇 개의 공산당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마크스의 과도기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끝났고 따라서 점차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소련이 과도기가 끝났다고 주장한 결과 웬그리아를 비롯한 각 국에서 반혁명이 일어났다면서 소련의 주장은 명백한 수정주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소련의 노선에 동조할 수 없었던 김일성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김일을 단장으로 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조선전쟁 때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 싸워준 중국은 국제종파가 될 수 없다면서 중국에 대한 지지토론을 했습니다. 소련 공산당과 그를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일은 국제전화로 김일성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상님, 소련과 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웬남의 호지명 주석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됐습니다.
화해를 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중국의 류석이 주석이 소련이 우리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뼈다귀는 부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대로 회의가 깨질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백두산에 다시 들어가 감자를 캐먹으면서 유격투쟁을 할지언정 소련의 대국주의적 압력에는 절대로 굴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김일성은 이 국제전화를 소련 교환수들이 관리한다는 점을 알고서 자신의 말이 소련 공산당 측에 들어가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조선노동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중국과 소련은 회의가 깨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타협했을 뿐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두 대국이 격렬하게 리념 논쟁을 벌리는 것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조선노동당만의 독자적인 지도 노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을 펼치면서 자신이 제기했던 주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제기한 문제들에 중앙당 서기실의 리론 서기들이 리론적 방조를 하면서 김일성의 주체 노선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체 문제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문건을 통해 밝혀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1년 노동당 4차 당대회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김일성의 리론서기였던 황장엽은 자신의 책에서 리론서기들이 주체 노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입장과 근본 방법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이다. 자주적 입장은 자기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이다. 창조적 입장은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입장이다.
김일성은 이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네 가지 기본 노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전반까지 김일성이 내놓은 주체 노선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 노선은 북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수령 절대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추적, 사건과 진실, 주체 사상에 숨겨진 진실,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